매기 성경 강해. 방송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스로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차근차근 강해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보내드리고 있는 매기 성경 강해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목동제일교회 김성근 목사님께서 누가복음 강해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매기 성경 강해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을 누가복음으로 모시겠는데 오늘 20장 17절 말씀부터 함께 하겠습니다.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찌미니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내용이 그거였어요. 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을 안 들을 때 예수님께서 한 비유를 들어서 그들 가운데 설명을 정확하게 해주셨죠. 그것은 악한 농부의 비유였습니다. 누가 들어도 아 이게 뭔 뜻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럴 때 그 악한 농부의 결론 우리가 지난 시간 봤어요.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오늘 17절 말씀을 하신 겁니다.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리돌이 되었다. 즉 아들 보내면 될 줄 알았어요. 그러나 그 아들을 죽였던 거죠. 아마 그것은 사단의 전략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면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웬걸요? 우리 주님은 부활하셔서 또한 제자들과 함께 하셨고 또 부활하셔서 승천하심으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놀라운 능력을 행하시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버린 자들의 돌이 그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이 말은 건축자가 버려도 중요한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 농부들이 죽여도 결국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유업으로 받으실 예수 그리스도의 미래를 우리가 여기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모퉁이의 머릿돌이라고 하는 것은 건물의 가장 중요한 두 기둥을 연결시키는 돌로 조심스럽게 다루어 놓이게 되는 돌을 말합니다. 시편 118편 22절을 인용한 이 구절에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장차 도래할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가 되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길이 비록 좁고 험해도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은 예수께서 취하신 영광에 버금갈 것임을 믿고 예수의 뒤를 쫓는데 흐트러짐이 없어야 할 것이다 하는 거죠. 18절로 가보세요.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저로 가로를 만들어 흐트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모퉁이의 머릿돌은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저는 가로로 만들어 흐트러지게 된다. 이것은 사람이 그리스도를 배척할 경우 그리스도는 조금도 상하지 않고 오히려 배척하는 자가 깨어질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 위에 떨어진다는 것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심판을 받을 경우 그들은 멸망당하고 말 것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본절은 농부들이 포도원 밖에서 죽인 주인의 아들이나 건축자들이 버린 모퉁이 돌이 당시에는 비참한 운명에 빠진 것 같이 보여지고 형편없는 것 같이 보여지지만 결국은 승리하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여기서 잘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결국 이 구절은 예수님의 순환과 십자가 처형 그리고 부활에 대한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19절로 가보실까요?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즉시 잡고자 하되 백성을 두려워하더라. 19장 47절로 4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쭉 보면 여기서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의 가르침에 감동되어 있는 군중들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지 못하고 또 그런 그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모든 것들을 감당치 못하는 사실이 그 상황이 잘 묘사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보셔서 그 아시겠습니다만 1, 2절에서 산헤드린의 그 대표들이 직접 예수님을 심문하듯이 공격한 것과 달리 여기서는 정탐이라고 표현하는 또 그 특정 임무를 받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책잡고자 이렇게 나타나지 않습니까? 공관복음서 그 평행 구절들을 종합해서 이렇게 본다면 산헤드린 대표들이 보낸 정탐꾼들은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이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두 당파는 대개의 경우 서로 뿌리 깊은 반감들을 나타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살해하려고 하는 그 계획을 성사시키기 위해서는 일치단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는 이들에게 있어서 기득권을 위협하는 암적인 존재요 공통의 타도 대상으로 지목되었던 것입니다. 실로 그들은 악으로 달려가고 피를 흘리는데 아주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악인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는 두 집단임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21절 보실까요? 그들이 물어 가로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참으로써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나이다. 산헤드린의 정탐꾼들은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들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참으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 여러분 보십시오. 이 말을 하면서 질문을 시작하고 있거든요. 그들의 이 같은 예수님에 대한 평은 지극히 올바른 평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들의 말 그대로 진리에 근거하여 인간이 걸어가야 할 바른 길을 제시하셨기 때문이죠. 더욱이 예수님께서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신 적이 없습니다. 즉 사람을 외면적 인격이나 인물로 판단하지 아니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을 보낸 산헤드린 지도부의 의중은 뭡니까? 예수님으로 하여금 자신들의 질문에 예수님 자신의 생각을 숨김없이 답하게 하여 그 말 가운데 체포의 근거를 잡으려고 하는 그러한 술책이 숨어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이 같은 술책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당연한 원리에서 나온 것이라고 말할지 모릅니다. 이게 뭐 세상을 살아가는 뭐 법이죠, 또 지혜지요, 원칙이죠, 뭐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죠.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육에 속한 원리이지 결코 지혜와 진리에 속한 원리는 될 수 없다.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특별히 매기 성경 강의를 애청하시는 여러분들의 삶의 태도가 일반적인 술수와 같아서 되겠어요? 진리에 근거하고 성령이 주시는 지혜에 근거한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의 자세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20장 22절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례를 바치는 것이 가니까 불가하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올무에 놓으려고 아주 작심을 했죠, 이 사람들이. 그렇게 명령을 받고 온 이 사람들은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냐 옳지 않으냐. 여러분, 여기에서 세는 백성 한 사람당 한 데나리온씩 부과되었던 인두세를 말하는 거거든요. 당시 유대는 로마 시민지였기 때문에 14살에서 65세까지 모든 남자와 또 12살에서 65세까지의 모든 여자들은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바쳐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유대의 경건한 율법주의자들과 민족주의자들은 유대인의 왕은 여호와뿐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에게도 세금을 바칠 수 없다, 이 납세에 대해서 적극 반대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므로 정탐꾼들이 이 질문을 하게 된 의중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만일 예수님께서 세금을 내지 말라고 하면 로마 관리에게 보고해가지고 반역죄로 체포하려고 하는 의도이고, 반대로 세금을 내야 한다 이러면 지적해가지고 백성들이 백성들을 선동해가지고 예수는 매국노요, 민족주의자가 아니다, 우리나라를 로마에 팔았다, 뭐 이런 식으로 백성들을 선동해서 예수님을 궁지에 모르려고 하는 그 사악한 계획이 그 안에 있었던 거거든요. 23절, 예수께서 그 간괴를 아시고 가라사대. 딱 파악하시는 거죠. 사람들이 깊은 의중을 간파하시는 예수님의 진정성을 23절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가는 뭐라고 말했냐면 간계라고 하는 표현을 썼어요. 간계라고 하는 표현 대신에 외식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고요. 마태는 악함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 다 한결같이 이렇게 질문하는 그 질문이 옳지 못하다고 하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죠. 이 표현들은 공통적으로 예수님을 책잡으려는 정탐꾼들에 대한 평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마가와 마태는 이 같은 평가 후에 예수가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라고 반문하는 것으로 묘사하여 공개적으로 그들의 불순한 의도를 폭로하신 사실까지 언급하고 있습니다. 24절 가보세요.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네 화상과 글이 여기 있느냐? 대답하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당시에는 어느 나라가 새로 세워지거나 왕이 새로 즉위하면 새 왕의 화상을 넣은 돈을 만들었습니다. 또한 그것들이 유통되는 곳에는 세금을 받을 권리가 있었어요. 여기서 말하는 데나리온 주화는 당시 황제 가이사 티베리우스의 얼굴이 새겨져 있었던 그 동전을 말합니다. 그 주화의 글귀는 황제의 이름이었을 것으로 보여지고 그리고 그 이면에는 그의 어머니가 여신으로 묘사된 그림이 아마 새겨져 있었을 것으로 우리에게 알려져 있어요. 이 로마 주화에 그려진 황제의 얼굴은 종교적 권위가 부여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화폐를 종교적인 이유를 들어서 몸에 지니고 다니지 않았고 그렇게 지니고 다니는 것을 꺼렸던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 찬송 함께하고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죠. 여러분께서는 지금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매기 성경 강해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찬양 전에 나눴던 내용이 그거였어요.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든지 올무에 이렇게 넣으려고 그 뭐 여러 가지 계책을 꾸며가지고 예수님을 지금 심문하고 궁지에 빠뜨리려고 노력하고 있는 그런 장면들을 여러분들과 나누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 화폐를 가져다 주면서 우리가 세금을 바치는 것이 가합니까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꿰뚫어 보시죠.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생각 안고 일어섬을 머리털까지 세심받으신 그분께서 그 일반 사람들 우리들도 알 수 있는데 예수님이 그 사람의 그 속마음을 모르시겠어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얼마나 현명한 대답을 하시는가 20장 25절입니다. 가라사대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여러분 여기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 이 두 문장이 극적으로 대립되어 땅의 권위와 하늘의 권위를 대립시켜 말씀하고 있는데 이 같은 양극적 언급을 종교 분리의 이론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말은 단순히 종교 분리의 이론을 뒷받침하는 것이 아니라 로마서 13장 1절에서 7절 말씀과 더불어 성도들이 지녀야 할 국가 또는 사회 권위에 대한 합당한 자세를 언급하는 내용이다. 이렇게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본질적으로 질서의 근원은 하나님이시죠.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권위의 통치 구조가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믿음을 갖고 있는 성도들은 삶의 실제적인 모든 영역에서 사실 권위에 원칙적으로 복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치와 종교가 서로 별개의 것이기는 사실 맞는 말입니다. 서로 아무런 상관이 뭐 없다고 말하는 그러한 것도 어찌 보면 설명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게 맞는 말이냐고요. 이 같은 논리들은 하나님의 영역과 권위를 훼손시키는 일이 되고 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역 밖에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당시 유대는 이스라엘은 철저하게 로마로부터 지배받아 사회, 문화, 종교, 뭐 모든 문제까지 위협을 받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AD 70년에 이르러서는 로마 군대로부터 이스라엘 민족 전체의 정신적, 종교적 뿌리인 예루살렘 성전이 허물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다면 예수님의 이 말씀을 로마의 것과 유대의 것은 분명히 분리되어야 한다 이런 말로 이해해 볼 수 있다 하는 겁니다. 다시금 설명을 해볼까요? 로마의 것은 로마에게 돌려주고 유대의 것은 유대에게 돌려주라는 말씀이 되는 거죠. 여러분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화폐도 역시 로마 황제의 소유권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데나리온도 가이사에게 돌려주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유대의 전통, 유대의 정신을 유대인의 것으로 돌려놓으라는 뜻도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해할 때 예수님의 발언은 양극을 피해가는 기회주의자적인 말처럼 들릴 수 있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지극히 민족주의적이면서도 범세계적인 입장에서 하신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금 말씀을 드리면 이 말은 민족주의의 한계 속에 제한된 말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보편적 진리를 담고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로 바치라는 의미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로 돌려놓으라는 강조적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것을 빼앗았다면 또는 가이사로 불려지는 황제의 권위가 하나님의 권위를 넘어서는 무례를 범하고 있다면 그 권위를 하나님에게로 돌려놓고 가이사의 것만 가이사에게 주어야 할 것이라는 말로 해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의 사상이나 성경이 보도하는 바처럼 천하 만물은 하나님께로 말미암았으며 이 세상에 돌 하나 풀 한 폭이라도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이 없기 때문에 결국 가이사의 왕국조차도 하나님의 것이 된다는 결론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가이사에게 돌아갈 것이란 아무것도 없는 셈이 됩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응답이 갖는 비판적인 의미 때문에 예수님을 고발했던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지 말라고 선동한 사람이라고 그래서 결국은 증언하게 되는 거죠. 20장 26절로 가보실까요? 저희가 백성 앞에서 그의 말을 능히 책잡지 못하고 그의 대답을 기이 여겨 잠잠하니라. 예수를 제거하기 위한 또 한 차례의 노력과 음모가 실패로 끝나는 장면인데 그들이 예수를 책잡을 수 없었던 이유는 첫째로 예수의 답변이 책잡기 위해 질문했던 자들의 수준을 크게 넘어섰기 때문에 그들이 당황했고 둘째는 예수의 답변이 단순히 세금을 안 내고 하는 문제를 넘어서 원천적으로 해결해야 될 근본적인 문제를 언급하고 있기 때문이며, 셋째로 주위에 함께한 무리들이 예수의 발언에 대해 긍정적으로 경청하고 있고 그 분위기가 압도적인 것이어서 더 이상 말을 붙일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수의 답변에 기이 여겼다고 언급되는데 이 말에 해당하는 헬라어 다우마조는 놀라다 혹은 칭송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의 답변이 합리적이며 반론의 여지가 없고 청중들 가운데 긍정적으로 수용되면서 그 진리는 놀랍다 이렇게 이해가 되었던 겁니다. 이제부터 살펴볼 27절로 그 40절 말씀은 예수님을 정치적 올무에 빠뜨리고자 시도한 간교한 질문들이 보기 좋게 역공을 당하게 되자 이제 사두개인들이 나서서 부활 문제를 놓고 신학적 질문을 하게 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부정하고 있었던 터라 내세관이 철두철미했던 바리새인들과는 뭐 불편한 관계를 가질 수밖에 없죠. 그럼에도 이 두 당파는 예수님을 제거할 계획이 서로 이 짝짝꿍 맞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공조 보조를 취했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는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의 연합전선과도 맥을 같이 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시 바리새파와 더불어서 또 하나의 강력한 종교 집단을 형성하고 있던 사두개인들은 여기서 예수를 공경에 봉착시키고자 하는 의도로 유대인의 결혼 관습에 착안한 질문을 예수님에게 이제 던지게 되는데 이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식견으로는 미처 간파할 수 없는 새롭고도 신령한 천국에서의 삶과 부활의 확실성을 뭐 여러분 얼마나 그 하나님 나라의 그 놀라운 역사를 근거로 해서 밝혀주시고 있는지 아무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여기서 사두개인들의 그릇된 내세관을 희정해 주시는데 본문은 하나님 나라에서의 삶에 대한 원천적인 지식을 제공해 주고요 하나님에 대한 그릇된 지식이 가져올 수 있는 결과가 얼마나 엄청난 것인가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맛보기로만 우리가 보고 다음 시간에 좀 나눴으면 좋겠어요. 27절 이런 내용이에요. 부활이 없다 주장하는 사두개인 중 어떤 이들이 와서 한 번 더 말씀드려요. 사두개인은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두개인들의 그 관한 기록된 전승을 이렇게 보면은 그 육체의 부활과 죽음 후의 세계에 대한 내세 신앙은 그들이 인정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 있어서 사두개인들은 비록 소수이지만 그 사람들이 당시 경제권을 차지하고 있었거든요. 그들은 로마와 협력하여서 유대의 정치와 종교를 지배하고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들은 모세의 율법은 받아들이면서도 예언서들은 경시했어요. 따라서 이들은 모세의 율법에는 부활에 대한 어떠한 암시나 증거도 없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주장을 하면서 부활, 천사, 영을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더욱이 이들은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보다는 오히려 인간의 자유의지를 더욱 강조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의 이 같은 신앙 형태는 경건한 바리새인들과 대립해서 이루어진 것인데 이것으로 보아서 사두개인들은 종교적이라기보다는 정치성이 농후한 집단으로 보여졌던 것이죠. 그것은 이들이 제사장직과 종교의 이권을 사고 파는 것에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이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인 만큼 자신들의 종교적 권위와 위신을 내세우기 위해서 예수님께 신학적인 문제를 가지고 질문을 하기에 이르렀던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인사를 드릴게요.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Through the Bible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차근차근 강해한 매기 목사님의 누가복음 강해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말씀에는 목동제일교회 김성근 목사님이었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편지나 엽서 또는 인터넷으로 청취 소감을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줄기세포 연구기업 RNL 바이오에서 온 가족을 위한 클래식 음반 My First Dream을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극동방송 지정우편 번호 121-707을 쓰시고 극동방송 매기 성경강의 담당자 앞으로 편지나 엽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홈페이지는 www.fabc.net로 들어오셔서 매기 성경 강해를 클릭하시고 청취 소감을 남겨주시면 됩니다. 방송된 내용을 테이프나 CD로 구해 듣기 원하시는 분들은 서울전화 320-0460 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매기 성경 강해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